당신은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3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 찬양대와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후에 생각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거리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기에 오늘까지 우리가 여기에 있었고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보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내가 새로워져야겠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오니 주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여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서 다른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능력은 없습니다. 사람의 연약함만이 우리 안에 있는 가운데 주님 도우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줄로 믿사오니 성령이여 이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되 사람의 깨와 사람의 감정은 가리워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만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 지금 바로 이 시간 에콰도르 키토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에 인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 강력히 역사하셔서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 고생하고 있는 그 남미 땅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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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당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예, 처음 오신 분도 혹시 계십니까? 조금 어색하시지만 예, 우리 성도님도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설교 앞부분에 기도가 좀 길었는데 예, 담임 목사님 지금 에콰도르에서 부흥에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 뭐 첫 예배부터 아주 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실 때 더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예, 기도는 정말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역사를 봐도 인류 역사를 봐도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의 운명이 바뀌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저희 청년부의 어머니가 한 분이 한국에서 미국을 이렇게 방문을 하셨어요. 그분은 그 한국에서 그래도 이름이 좀 나 있는 암 전문 의사이십니다. 그분이 원래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믿기 시작한 지 한 7년 정도 이제 돼 가시는데 이번에 와서 저랑 이렇게 또 대화를 나누면서 저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정말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자기가 보는 환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백혈병이라고 하죠. 혈액암. 혈액암으로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고 더 이상 가망이 없고 이제 정말 내일이면 이제 죽는 거예요. 왜냐면 이 폐랑 모든 것이 기능이 떨어져서 산소가 70% 이상이 이제 그냥 산소가 몸에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죽는다고 뭘 봐도 의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통계를 봐도 얘는 죽는 나이니까 그 어머니한테 이 아이 이제 죽습니다 얘기하고 자기는 그냥 왔다는 거예요. 왜냐면 워낙에 그런 환자를 많이 보니까 뭐 마음 별로 아프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딱 병원에 갔는데 그 아이가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어머니의 그 의사 선생님 우리 청년 어머니의 머릿속에 어떤 말이 딱 들어오냐면 자기가 마지막으로 그 아이 죽는다고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딱 돌아서는데 그 어머니가 그 환자 아이의 어머니가 울면서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아이 죽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그 말이 자기 머릿속에 확 떠오르더래요. 아 그렇구나. 정말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도 요즘에 기도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여기 한 일주일 와 계셨는데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계속 오셔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힘은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물론 때로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욕심으로 구하는 건 응답 안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이죠. 왜? 그분의 뜻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니까. 그럴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7세기의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철학가이자 수학자였지요. 아주 훌륭한 매티매티션이었어요. 아주 뭐 브릴리언한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영어로는 펜시스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팡세라고 하죠. 팡세.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떤 책이냐면 그 사람이 믿는 기독교에 대한 변증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다 보면 왜 기독교가 자기가 믿는 신앙인지를 쭉 쓰는데 거기에 보면 이 팡세의 책을 보면 이 파스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은 한없이 연약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힘은 위대합니다. 그 얘기예요. 사람은 갈대 같지만 그 생각의 힘은 위대하다는 것이죠. 그게 창조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셨을 때 우리의 육신을 참 연약하게 만들어주셨지만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에게 뇌를 주셔서 우리로 생각할 수 있게 하셔서 그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의 라이프의 퀄리티가 정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읽은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 기독교를 예수님이 시작했다고 하면 기독교를 finish, accomplish, or complete하게 맞은 사람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는 조용하고 건강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 고린도의 역사를 보면 BC 144년에 로마에 의해서 고린도가 무너지게 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44년경에 줄리어 시저가 다시 고린도라는 도시를 쭉 세우는데 어떻게 세웠냐면 제가 볼 때는 오늘날 뉴욕처럼 세웠던 것 같아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으로 훌륭한 도시로 고린도를 세웠는데 그냥 훌륭한 게 좋은 쪽으로 훌륭한 게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좀 훌륭했어요. 그 도시를 상업화했습니다. 모든 비즈니스의 멀첸다이저와 멀첸트들이 다 모인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우상 숭배하는 아테네 신전이나 아폴로 신전 같은 것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너무나 성행을 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이 종교도요. 이 고급 종교가 있고요. 이 하급 싸구려 종교들이 있습니다. 하급 싸구려 종교를 갈수록 이 타락한 것과 죄성과 같이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신을 섬기는 이 신전에 가면요 너무나 음란한 오늘날로 얘기하면 프라스투션 매춘업이 막 성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로마 사람들은 스포츠에 열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포츠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에 열광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 보면 남은 흔적에 보면 또 여행 산업이 발달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죄악의 극치를 향해서 쾌락과 그런 것을 향해서 열광하던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그런 곳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 사도 바울을 보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성령의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빛을 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비록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노하우도 많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지식과 노하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번 믿은 거예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자기는 자기가 잘한다고 했는데 잘한다고 하던 삶이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착출해서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던 자기를 직접 예수님 찾아오셔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그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사람들을 만났는데 누굴 만났느냐? 천막을 치던 원래 그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천막을 치던 아굴라라는 사람을 또 거기서 만납니다. 그리고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바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도를 해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말씀을 가리킵니다. 기도에 힘씁니다. 예배에 힘씁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어요. 그러고 18개월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은 다른 선교지로 떠납니다. 그러고서는 거기다 아볼로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놓죠. 이 아볼로는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말도 참 잘하고 언술도 좋고 딱 얘기하면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참 그래요. 저 참 그게 부럽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할 때 보면 교수님처럼 설계하시는 분들 참 부러운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인데 자, 그 고린도 교회에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혼란, chaos, chaos. 여러분 이 혼란이요 사람의 생각에 위기를 가져다 줍니다. 사람이 멀쩡하다가도요 내 삶이 갑자기 혼란스러워지면 내 thinking process, 내 생각하는 그 프로세스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 그런 혼돈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왜냐? 첫째, 워낙에 그 도시가 타락을 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하니까 자기가 믿음으로 잘 지키는 것 같다가 이제 자기네들끼리 있으니까 막 혼돈이 오는 거예요. 워낙에 유혹이 많았거든요. 템테이션이 많았거든요. False ideology, 잘못된 생각들이, 사고와 가치관들이 많은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의 혼돈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읽어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보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몸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볼품이 정말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약간 곱추가 아니었을까, 헌치백이 아니었을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등듣고 부정하고 몸도 야외였을 거고 그 시력도 안 좋았을 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10절에 보면 말이 시원치 않다. 사도 바울이 말을 연수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말더듬이었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이 언변술이 잘 안 좋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딱 이 고린도 교인들 눈에 보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참 말을 잘하고 듣기에도 참 교수님 같고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 말을 잘 못하는 것 같고 이 겉으로 보기에도 좀 별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 정말 사도 맞아? 정말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맞아? 막 의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볼 때는 어때요?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 수많은 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편지들을 다 쓴 것이 오늘날 성경으로 됐고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어봤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인데 뭐요 그 고린도 사람들의 생각에 혼란이 찾아오니까 혼돈이 찾아오니까 사고 생각의 결정력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씁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AD 한 57년경에 쓰여졌습니다. 로마서 바로 전에 쓰여진 것이 고린도후서입니다.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을 따라서 가서는 안 되고 영을 따라서 사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주인공들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고린도의 수많은 유혹과 환난을 이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육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영의 생각으로 판단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 후 그 다음에 쓴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쓰냐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든지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섬기고 믿음 좋은 분들을 보십시오. 그분들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삶의 환란은 찾아옵니다.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영의 생각을 붙잡은 사람은요 생명력이 있는 생각이 있고 그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의 관계를 무엇으로 여러분 설명하십니까? 생각과 마음의 관계를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 여기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칼로 여기를 쫙 펴서 그래서 쫙 여러분 여기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요. 여기 뭐 폐나 뭐 심장은 있겠지만 마음이 여기 없습니다. 마음은 영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잘 설명하려고 그릇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게 뭡니까? 저 부엌의 주방에서 찾아왔습니다. 씻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밥그릇 아닙니까? 밥그릇. 이런 것 같아요. 이 마음이 그릇입니다. 마음이 그릇인데 이 그릇에다가 뭘 담냐면 이제 우리 생각을 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딱 있는데 여기에 생각을 막 담는데 오늘 읽은 말씀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이 마음이라는 그릇에 의심을 담기 시작했어요. 야 사도 바울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아?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사실이 맞아? 불신을 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갔냐면 이제 사도 바울을 배신하려고 해요. 거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불신과 의심과 안 좋은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것은 안 좋은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쓰레기통을 왜 우리가 쓰레기통이라고 합니까? 거기 앞에 쓰레기통이라고 쓰여져서 쓰레기통이라고 합니까? 쓰레기가 담겼으니까 쓰레기통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마음이라는 그릇에 좋은 생각을 담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면 참 제가 많이 배웁니다. 젊은 아빠들이 정말 가정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힘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도 야, 그 마음그릇에 참 가정을 사랑하는 좋은 훌륭한 우리 아빠들이구나. 또 우리 어르신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래요, 나의 기도가 우리 후손들, 청년들, 청소년들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것입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마음에 담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오늘도 바자회를 열심히 준비하셨지요.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고 비는 오고 춥지만 너 그 가운데 그래 우리가 하는 노력이 정말 그 IT를 살릴 겁니다라는 그 생각을 딱 담으니까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믿기는 오늘 여러분 귀한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좋은 생각을 넣어주는데 뭐냐, 오늘 반찬 하나라도 꼭 사야지. 이 생각 다 담겨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과가 참 많더라고요. 사과 한 봉지 꼭 사야지. 그래서 다른 이웃에게 나눠줘야지.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좋은 게 담겨있으니까 좋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생각의 힘은 굉장합니다.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이 워낙에 우리 안에 많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생각이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생각의 힘을 연구하느라고 제가 조사, 이 리서치를 좀 했어요. 생각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우리에겐 뇌가 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었지요? 뇌가 들어있습니다. 돌이 아닙니다. 뇌가 들어있습니다. 브레인이라는 것이 담겨있는데 이 브레인은요, 100억 개가 넘는 neurons, 뇌세포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럼 이 뇌세포들이 전자파, 전기 신호를 보내서 이 안에서 뇌의 액티비티, 뇌가 운동을 막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 앞부분은 전두엽이라고 하고 뇌 옆에 있는 부분은 측두엽이라고 합니다. 각 부분마다 영역들이 있는데 그 생각들이 수도 없이 막 지나가는 가운데 어떤 이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 생각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 생각들 중에 하나를 탁 잡아요. 그리고 그 생각을 계속 반복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점점점 내 안에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들 가운데는 약한 생각이 있고 강한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약한 생각은 뭐냐면 한번 하고 쑥 지나가는 생각은 약한 생각이라고 해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강한 생각은 뭐냐면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계속 리피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좋은 생각을 잡아서 그것을 리피트하면 내 마음이라는 그것은 이제 그 생각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라는 사람을 폼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내 퍼스널리티가 잡히기 시작하고 캐릭터리스틱이 잡히기 시작하고 내 안에 성품이라는 거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행여나 그 가운데 안 좋은 생각을 딱 잡았다.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한다. 그럼 그것이 나라는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는 참 훌륭한 우리 경찰분들이 계십니다. 참 존경합니다. 그 위험한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잡는 나쁜 놈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나쁜 생각을 가졌을 때 그것을 빨리 뿌리치지 않고 그것을 계속 갖고, 때로는 정말 불쌍한 케이스는 뭐냐면 어려서부터 자란 가정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본 부모들이, 자기가 본 주위의 사람들이 안 좋은 것을 계속 보여줘서 걔는 그 생각이 어려서부터 꽉 잡힌 거예요. 걔는 그 퍼스널리티와 그 캐릭터와 그 해빗이 그걸 사로잡은 거예요. 생각의 힘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긍정심리학, positive psychology라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현실이 어려워도 내 안에 좋은 생각을 가지면 그 현실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어려울 때에 내 생각까지 안 좋은 생각이 있으면 그 오는 어려움이 몇십 배, 몇백 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 좋은 생각에 내 안에 습관이 잡혀버리면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의 힘이 무섭습니다. 생각의 힘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이 리서치를 하다가 아주 재밌는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 봤어요. 1969년도에 사이코메딕 메디슨이라는 잡지에 그 매거진에 실렸던 실제로 그 심리학자들과 정신과 의사들이 했던 그 실험이었어요. 실험. 뭐였냐면 40 people of asthma. 천식이 있는 40명을 데려다가 여러분 흡입기 있죠. 인헤일러. 천식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마시는 거 있잖아요. 숨 보실 때. 그거를 40개를 딱 나눠주고 숨을 들이마시라고 했어요. 다 들이마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의사가 딱 하는 말이 Oops, I'm sorry. 미안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분의 천식을 더 악화시키는 그 약이, 엘리멘트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잘못 우리가 집어넣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딱 그랬대요. 실제로는 그 흡입기 안에 그냥 regular water, 보통 그냥 물이 담겨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40명 중에 19명이요. 막 천식 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고 기침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중에 12명은 진짜 이제 그 기절하잖아요. 천식 심한 사람은 기절합니다. 패스아웃합니다. 막 패스아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의사가 갑자기 이제 40개 또 다른 other 40 inhaler를 갖다 그 사람들에게 주면서 이게 진짜 괜찮은 겁니다. 이걸 마십시오. 그래서 그걸 딱 들이마시게 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거 똑같이 물들어 있던 거예요. 나중에 준 것도. 생각이 나의 감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생각의 힘입니다. 자. 저는 심리학자들에게 배우자고 이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들한테 배우자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고로 우리는 우리 생각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의사들은 심리학자들은 아 사람이 이런 거구나 하고 발견한 것뿐이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도 오늘 이 순간에도 지금 제가 설교를 딱 한 15분 전했습니다. 15분 사이에 수많은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을 붙잡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생각을 여러분이 꼭 붙잡으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분이 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심리학적인 의학적인 그 진리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뭐에 능통한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지를 그걸 아는 거에 탑 프로페셔널이었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그럼 누굴 찾아가야 돼요? 네, 전문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가야죠. 의사를 찾아가야죠. 어떤 여러분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구 찾아가야 됩니까? 경찰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면 누구 찾아오셔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오셔야지. 물론 아픈 것도 하나님 찾아와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도 문제도 하나님 찾아와야 되지만 여러분이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해야 되지만 그 담당 맡은 사람들의 전문의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 믿음의 문제, 여러분 구역교사님과의 상의하십시오. 전도사님과 상의하십시오. 강도사님과 상의하십시오. 목사님과 상의하십시오. 적어도 그분들이 그 믿음의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이십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환란이 찾아왔을 때 누구에게 의존했어야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의 그냥 들어오는 생각 마음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대화하면서 사도 바울이요. 내가 이런 생각 때문에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 말씀을 하셔서 고린도 후서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프리스크립션을 줍니다. 프리스크립션. 우리도 아파서 의사를 찾아가면 처방을 해주지요. 처방해주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제 프리스크립션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안 좋은 생각과 싸울 때에 자 여러분 생각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좋은 생각이 있고 안 좋은 생각이 있어요. 악한 생각이 있고 선한 생각이 있어요. 더 제가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룟유다가 있었어요. 가룟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으니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느 날 이제 말씀 한 군데가 뜰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가룟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어떻게 해요?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있다고 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니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인데 어떻게 마귀가 감히 그 안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생각에는요, 생각에는 울타리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이라는 울타리는요, 예수님을 10년을 믿었던, 30년을 믿었던, 50년을 믿었던, 전도사님이든 강도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목사님이든 우리 생각의 울타리는 그리 높지 않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때 내 생각을 생각할 때에 내가 과대평가할 때가 많아요. 야,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이 정도 성경 읽었는데 내 안에 있는 생각은 다 좋은 생각이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를 overestimate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울타리 높지 않아서 가론 유다, 예수님 옆에 있는 가론 유다 안에도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이 가론 유다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별로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당장 거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생각아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은 뭐예요? 한번 스치고 지나간 생각으로 끝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론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계속 반복합니다. 특히 성찬식 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딱 가론 유다를 바라보면서 너 나 팔으려고 하느냐 딱 물어보였을 때까지 그때도 더 생각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것이 가론 유다 마음의 자리를 잡아버리더니 정말 예수님을 팔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참 멋지게 쓰신 인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참 존경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오늘도 제가 보니까 앞에 우리 예배 찬양할 때에 그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주 이름 찬양. 그것이 바로 이 제가 말하려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죠. 욥입니다. 욥. 욥기서를 보면 욥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해요.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욥이 믿음이 좋으니까 마귀가 이 욥의 믿음을 흔들으려고 갑자기 환난을 갖다 줍니다. 욥이 좀 재정이 괜찮았나 봐요. 양떼도 많았고 소떼도 많았나 봐요. 그랬더니 강도를 막 마귀가 보내서 강도 떼가 와서 그 소떼 양떼 다 죽이고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갖고 뭐 갑자기 그 욥 자녀들도 다 죽습니다. 여러분이 그 환난의 때에 당했다면 여러분 간에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참 궁금합니다. 저도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내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질까? 아마도 뭐예요?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원망을 가질 수 있고 막 이 안에서 분노와 억울함이 솟아올라서 내가 하나님 그렇게 잘 믿었는데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생깁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믿어야 되는 겁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막 스치고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느냐? 욥기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서 1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적신.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왔고 내가 죽을 때도 빈손으로 갈 것인데 주님의 뜻이라면 내 자녀도 주님이 주셨고 물질로 주님이 주셔서 나로 건강한 몸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셨고 나로 가정을 주셔서 자녀를 낳을 수도 있게 하셨는데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주님께 뭐예요? 다 드리는 것도 주님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두 번째 말씀하죠. 그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고 생각으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 안에 분명히 안 좋은 생각 스치고 지나갔을 겁니다. 근데 그 생각 잡지 않았어요. 뭐예요? 그 생각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각을 잡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5절에 얘기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것이 바로 우리 생각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딱 이렇게 있을 때 안 좋은 생각들이 많아서 그 안 좋은 생각을 잡으면 그 안 좋은 생각이 이 안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여기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빌딩이 같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견고한 진이 그 말입니다. 견고한 진은 뭡니까? 옛날 시대에는요, 이 캐슬, 성 같은 걸 쌓았죠. 전쟁 때 이 성이 높으면, 캐슬이 딱 높으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쳐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견고한 진, 내 안에 안 좋은 생각의 견고한 진이 쌓이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생각, 안 좋은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각, 하나님을 부인하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다 사로잡아서 어떻게 예수님께 무릎 꿇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안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새소망교회 성도는 그런 생각 많이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내 현실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에 내 생각에 좋은 생각을 내가 많이 갖는다면 여러분 그 어려운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 어르신 권사님들이요. 참 그 연로하신 몸에도 이번에 제가 부엌 일을 참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옆에서 같이 이렇게 보면서 그 얼굴에 힘들지만 그 얼굴에 미소를 가지시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참 그게 궁금했어요. 아니, 허리가 안 좋으신 분이 저렇게 꾸부중해서 저런 일을 하시는데 뭐가 기쁘실까? 그건 뭐냐면 만약 내 허리의 통증에 내가 집중하면 여러분 그것이요 정말 나에게는 짜증이 날 겁니다. 고통스러울 겁니다. 이거 내가 언제 끝나지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릇 내 허리에 통증은 오지만 내 그 가운데 그래 그래도 내 이 섬김을 통해서 저 불쌍한 영혼들 살릴 수 있지. 저 힘든 영혼들 살릴 수 있지. 이 김치 한 병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돈이 그 IT에 있는 그 누구누구의 사람을 살리겠지라는 그 생각을 갖을 때에 그 고통 가운데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에 내 생각이 많은 생각이 있을 때에 내 생각을 어느 쪽 방향으로 터느냐에 따라서 나의 감정, 행동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 즉 성경을 쓰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 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기는 감옥에 있는데 눈에 딱 보이는 것은 감옥일지 모르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상황을 통해서도 큰 일, 좋은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여러분 이 단어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 내 생각을 복종케 하고는 싶은데 예수님이 원 눈에 보여야지.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 건 내가 알겠는데 예수님께 복종케 하는 게 과연 무슨 말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느냐? 제가 딱 포인트 두 개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 복종케 한다는 말씀을 조금 더 잘 표현하려면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말씀 위에 뜰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 성육신 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말씀과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 생각을 복종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이 왜 악한 일을 할까요? 자기의 기준이 악하니까 악한 생각은 괜찮게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해서 내 생각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좋은 기준으로 좋은 생각을 갖게 될 것이고 좋은 생각을 따라 살 때에 내 생각이 어떻게 해요? 내 행동을 좌우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배의 찬양 가사를 보십시오. 대부분의 가사가 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십니다. 목사님 뭐 근거에 전합니까? 하나님 말씀. 다만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풀어서 전하시는 거죠. 우리가 큐티 왜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 가운데 집어넣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좋은 말씀 하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택하시냐면 바로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자리에 보면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모든 방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지요. 특별히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강도사님들, 우리의 사명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굉장히 간단하게 했습니다.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미국이 처음 세워질 때 청교도들이 필그림스 왔을 때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한국도 옛날 조선에 처음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신앙생활할 때 전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도 에콰도르에 갑니까? 아프리카에 갑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중동지방에 갑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전 말씀을 그대로 살아려고 합니다. 비록 자기 앞에 보이는 분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목사님으로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전도사님으로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강도사님, 선교사님으로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그분을 구역교사로 세우셨다면 그분들의 말씀을 일단은 왜요? 하나님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 하늘나라 올라가셔야 되고 예수님이 많이 못하시니까 제자들을 세워서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처럼 받아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의 생각의 쉐입이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할 때에 제가 그 연구를 할 때에 이 뇌의 기능에 대해서 좀 연구할 때에 제가 이 전두엽, 이 앞쪽 뇌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는데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이 앞쪽 뇌의 역할은 뭐냐면 사람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주는 그 코디네이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을 자꾸 갖잖아요. 그러면 이 전두엽, 이 앞에 뇌에서 그 미워하는 사람을 향하여 내 행동이 미워하는 것처럼 나오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면 꿈의 다락방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그 글쓴이가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삶에 하나님이 좋은 꿈을 줬다면, 하나님의 꿈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분도 신앙인인데 꿈이 있다면, 나에게 좋은 꿈이 있다면 그 꿈을 내가 마음속에 뚜렷하게 그리라는 거예요. 뚜렷하게 자꾸 그리래요. 자꾸 그리래요. 자꾸 그리다 보면 이 전두엽, 이 앞에 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머릿속에서는 너가 좋은 사람 되기 원하는데 너 행동은 조금 좋은 사람이 아니지? 그러면 이제 네 행동을 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쳐야겠다고서는 내 행동을 그렇게 고쳐준다고 합니다. 여기 음악 공부하는 분들 계시죠? 내가 훌륭한 음악가가 되기를 원하면 자꾸 이 머릿속에서 훌륭한 음악가가 되는 꿈을 자꾸 그리래요. 그러면 내 행동을 나도 모르게 이 뇌에서 내 행동을 고쳐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게요 그 책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렇게 가지고 믿고 여기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생각을 갖기 시작할 때 내 뇌에서 나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뇌의 역할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든 사람들이 있어요. 훌륭한 인물들 중에 정말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상황에 있던 사람인데 그렇게 된 사람들 하나같이 한 것이 뭐냐면 그 생각을 가지고 뚜렷하게 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요. 지금 우리 성도님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성도님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스스로에게 전합니다. 평생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될 사람이니까 정말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을 것인데 내 생각 속에 무엇이 나를 다스리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함 받는 그 생각이 나를 다스리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의 힘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정말 그렇지 않더라고요. 좋은 생각을 많이 담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이 마음그릇에 정말 좋은 생각이 많이 담김으로 좋은 삶의 선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 복종케 될 때에 고린도후서 10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주님께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벌하여 주시고 파하여 주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참으로 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귀하게 감당하되 생각을 잘 다스리는 성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